여러 어린 시절에 소풍 가면 했던 놀이가 하나 있죠. 보물찾기란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무라든지 또는 돌멩이 아래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뭐 초콜릿이고 사탕이고 또 장난감, 학용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아이들 보고 이제 찾으라 그럽니다. 그때 제일 열심으로 뛰어나가서 막 눈이 벌게가지고 찾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보통 보물찾기 놀이 하면 제가 아주 많이 찾는 축에 속했습니다. 친구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참 신이 나고 즐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보물찾기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보물찾기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숨겨놓으신 은혜의 그 보물, 은혜의 비밀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는가? 바로 보물찾기 잘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보물을 잘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여건, 비슷한 환경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늘 문제만 바라보고 삶의 어려움만 바라보며 한숨 짓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을 잘 찾으려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알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 영안이 밝아진 사람에게는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게 바보가 도통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와 같은 아라고 하는 감격과 감탄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 못하고 힘든 세상 속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런 분일지도 모릅니다. 영안이 무엇인가? 영안이 열려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말 하잖아. 영안이 참 밝다. 영안이 열려졌다. 환상을 보고 신비를 보고 뭐 천사를 보고 그게 영안이 밝아진 의미가 아닙니다. 영안이 밝아졌다는 의미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잘 발견해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영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가장 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발견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신앙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부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찾지 못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는 넘쳐나고 늘 우리 곁에 풍성하게 존재합니다. 은혜를 잘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은혜를 더듬어 잘 찾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할지라도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눈이 좋습니다. 뭐 시력이 2.0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은혜를 잘 발견합니다. 은혜를 잘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나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까? 하면서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면서 영적인 욕구 불만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미 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소위 마의 족보라고 합니다. 왜냐? 신약성경 마음먹고 한번 읽어보려고 탁 마음먹고 읽는데 낳고 아이고 재미없어. 1장을 못 넘기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의 족보입니다. 1장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 좀 읽을만한데. 근데 이 족보 그냥 낳고가 아닙니다. 이거 잘 살펴보면, 잘 찾아보면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의 비밀이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압도하는 은혜의 능력의 비밀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족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도 얼마 전에 뭐 갑자기 난데없는 어디서 뭐 이렇게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박씨 문중 종친회에서 예? 제 이름을 이렇게 족보에 올려주겠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업적도 이렇게 쓰겠대요.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딴딴딴. 그래서 제가 안 올려도 됩니다 하고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집안의 내력이나 족보 이야기할 때 대략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예?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무슨 장군의 후손 몇 대 후손이고 무슨 왕의 몇 대 후손이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도 신라를 열었던 박혁거 세의 예, 제가 후손입니다. 예. 또 충원 공파 28대 손이라고 할랑가 모르겠어요. 뭐 이러가면서 우리가 이제 족보를 좀 이렇게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족보에 나타나는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은 그냥 드러내지 않고 쑥 이렇게 밀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전혀 다른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이 그대로 다 발가벗겨져 드러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다섯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이 족보가 독특한 것이군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여성들을 별로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고대 근동 사회가 다 그랬어요. 남자가 아주 이렇게 우월을 한 그런 의식입니다. 오늘날은 뭐 여성 상위 시대에서 여성들이 밥상 위에서 먹고 남자들은 아래에서 먹고 그런 시대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이름은 족보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감히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섯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나오는 여인, 3절에 다말입니다. 다말.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이 어떤 여인이냐, 바로 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가 돌아갑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시아버지 다말과 며느리, 아 주여, 제가 지금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요.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가 something이 있었네요. 관계를 맺고, 의도했던 관계는 아니지만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족보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네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또 5절을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라합,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여리고성에서 기생일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 번역하니까 뭐 게이샤, 뭐 괜찮은 직업인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매춘부, 여리고성에서 창녀노릇 하던 여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창녀도 등장하네요. 5절에 또 하나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은 상대적으로 좀 현숙하고 또 덕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혐오하던, 개돼지 취급하던 이방 족속, 그것도 원수의 나라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본명이 뭡니까? 바세바. 예. 바로 다윗 왕과 간통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 있네요.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의인이요 거룩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받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족보 속에 의도적으로 나타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간들의 연약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압도하면서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거대한 모든 인간들의 연약과 죄악을 압도하며 흘러가는 거대한 은혜의 강을 보는 것 같아요. 눈앞에 강이 펼쳐져요. 어떤 강이냐? 은혜의 강.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자그마치 6,690km입니다. 우리나라 남북을 합친 것 곱하기 6 하면 되는 길입니다. 얼마나 큰지 스케일을 알겠죠. 나일강이 이집트를 관통하는 길이만 하더라도 1,500km입니다. 나일강은 그렇게 큰 강인데도 그 하류로 갈수록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불어가지고요, 강이 흘러가는지 아니면 멈추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유유히 흘러갑니다. 서서히 흘러갑니다. 이집트는 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나라의 국민들의 99%가 이 나일강 주변에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일강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생명의 강이에요. 나일강 없으면 이집트도 존재하지 못하고 생명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격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일강은 조용히 한 번도 막힘이 없이 끊어짐이 없이 조용히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 감히 인간들의 연약함이나 죄악이 막을 수 없어요. 그 인간들의 연약과 죄악을 압도하는 은혜의 능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때로 눈물도 흘리고 때로 감격도 하는 성도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침이 뚝 떼고 지금 앉아 계시지만 저는 압니다. 저나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저항하고 거절하고 외면했던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거절과 외면과 저항을 압도해서 마침내 오늘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불가항력.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저 사람을 구원의 백성 은혜를 베풀기로 저 사람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시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압도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을 은혜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느냐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과거의 부족과 연약을 돌아보면은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가 예배자로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악명이 높았던 영국 노예선의 선장 잔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이 세계 열강이 되어가지고 여러 나라를 지배하며 다닐 때에 특별히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 아주 짭짤한 수입원이었거든요. 그 노예들을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영국으로 끌고 와가지고 아주 막 혹사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노예선 선장이 있습니다. 이 잔 뉴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냐면 어린 시절에 그를 위해 늘 기도해 주던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뱃사람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뭐 뱃사람 거친 아버지가 보여주는 게 별거 없어요. 늘 폭력과 뭐 술 마시고 방탕한 그런 모습만 보아놓으니까 그대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장이 됩니다. 그런데도 막 이 악명을 떨치는 선장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냐? 배를 항해하다가 선원들 중에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말 안 듣는 선원이 있으면 그냥 예? 바다 한복판에 빠뜨려가지고 상어밥이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흑인들, 노예들 끌고 가다가 병들었거나 또는 별로 물건이 신통차는 예? 뭐 비싼 값 못 받겠다 싶은 노예들은 그냥 바다에다가 바로 살은 채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깨어지고 파스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노예선의 선장 존 뉴턴은 갑자기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그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머리에 떠올랐던 것은 자기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던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면, 이 폭풍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바다의 한복판 폭풍 속에서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배가 파선을 겪지 아니하고 마침내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늘 과거에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팔아넘겼던 그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이라는 그 과거의 죄악이 자기의 발목을 끌어당기죠. 그런데도 그때마다 자기를 새롭게 은혜 속에서 붙드시고 그 죄악을 압도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겸손하고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됩니다. 바로 이 잔 뉴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귀족이 이 노예법을 폐지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서 마침내 노예법을 폐지하는 일들을 이렇게 성사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잔 뉴턴이 늘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가.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감격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 405장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같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 주께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 잔 뉴턴 목사님은 자신의 그 엄청난 죄악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죄악의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순간순간 가슴 벅차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을, 그 은혜를 발견한 감격을 기록해서 남겼는데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누구나 다 기억하게 되는 불후의 명곡이 되었잖아요. Amazing Grace. 그는 실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이고 그 큰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자꾸만 캐묻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네가 왕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아. 하나님 이러지 않는다고요. 은혜는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듯이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실패한 과거,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의 부끄러운 모습의 과거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내가 신앙생활, 경건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간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마냥 계속해서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결핍되고 무언가 방황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림을 바꾸세요. 은혜의 이미지를 바꾸세요.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깨어지고 밑빠진 독 같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가지고 은혜 강에서 은혜를 퍼다가 자꾸 우리에게 붙는 형상, 붙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깨어진 독, 밑빠진 독에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밑빠진 독을 채우는 비결이 뭐냐고요? 가만히 눈을 떠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 삶 속에, 이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강, 죄악을 압도하며 흘러가는 유유히 흘러가는 그 은혜의 강에다가 밑빠진 독과 같고 깨진 독과 같은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그 은혜 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깨어진 독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이 밑빠진 독 같습니까? 던져버리세요. 은혜 강에 던져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이 은혜 강에 잡히게 되면서 비록 우리가 깨어지고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과 죄악이 있고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또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의 강에 포위되어서 은혜의 강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부족했던 적이 없어요. 그림을 바꾸세요. 부족한 은혜 하나님 주세요. 자꾸 은혜를 밑빠진 독에 들이붓는 이미지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조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의미는 은혜 강에다 나를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은혜 강에다 던져버리는 사람은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의 클로즈업 기능처럼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름들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아사 다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다윗 왕조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이름만 기록해 놓았고 다윗에게는 다윗 왕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태사도의 의도적인 강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는 다윗 왕의 혈통으로부터 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근대 이스라엘 국가의 국기에 한가운데 어떤 상징이 있느냐면 다윗의 별이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 아주 독특한 형태의 별, 그것이 다윗의 그 별의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곳곳마다 이 별이 뭐 장식도 그렇고 곳곳마다 이 다윗의 별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그 마지막 코스로 유대인 학살 그 추모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완전 회색 건물입니다. 완전 콘크리트로 아무런 상징도 없는 그런 삐죽한 삼각형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진도 못 찍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도 충격인 거예요. 그 영상으로 나온 히틀러의 그 연설을 장면하며 막 계속해서 그 600만 이상이나 학살되었던 그 유대인들의 간증과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물품들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참 뭐 그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모 박물관에서 참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유대인 대학살의 비극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어린 학생들이요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흑백 영상인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그 영어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땅, 우리 조상 다윗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조상 다윗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갑시다. 소위 여러분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소위 시오니즘, 시온주의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시오니즘이 뭐냐면은 시온성으로 돌아가자. 시온성이 바로 예루살렘 한쪽 귀퉁이에 있는 다윗 산성을 의미합니다. 그리로 돌아가자. 우리 조상 다윗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1948년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독립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인물인 다윗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6절에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중요한 다윗 왕을 이렇게 부각시켜놓고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그러지 않고 이런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다섯 명의 여인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말, 라합, 룻, 마리아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언급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사도가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놓은 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의도가 뭘까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네?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실한 그러한 부하였습니다. 그런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내몰아가지고 살인교사, 살인방조를 해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다윗이 살인자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남의 여인,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다윗 왕이지만 그렇게 띄워놓고 동시에 그 다음 대목에서 다윗이 범했던 그 추악한 죄악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라는 이 사실,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정말 은혜 되려면 죄가 먼저 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압도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 전에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가 심히 죄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기 전에 죄가 죄로서 낱낱이 다 드러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은혜에 대한 애통함과 죄의 고백이 회개하는 일이 있어진 다음에 용서하시고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 왕 처음에는 그 큰 죄 안 지은 척 모르는 척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뭐 절대 권력은 가진 왕인데 그 정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받고 다윗은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다윗은 깊이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회개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침상 머리맡에서 하도 울어가지고 회개 눈물을 흘려가지고 침상 머리맡에 벽에가 썩을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벽에가 썩을 정도로 울었다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뼈 아픈 회개입니다. 뼈가 아픈 회개.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자기 고백인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죄되어야 합니다. 아니, 죄가 심히 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인이냐? 용서받은 칭의인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뭐 우리가 내세울겠습니까? 돌아서면 숨쉬듯이 우리 속에 죄성이 꿈틀대고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깨어진 독입니다. 밑빠진 독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압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닫고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랍니다. 사도 바울, 왜 그가 큰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 중에 자신의 죄를 크게 깨닫고 깊이 애통하며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 자신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은혜와 먼 사람입니다. 오히려 목사님 나는 너보다 죄가 많아요. 예, 은혜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앞서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은혜는 저절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났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했던 적이 없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도도히 흘러가는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답니다. 모든 죄를 압도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죄악된 인간들의 역사 속에 그 은혜의 강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진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은혜의 강에 깨진 독과 같은 우리 자신, 죄악된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없어가지고 강물에서 퍼가지고 깨진 독에 붓는 그런 이미지, 그런 신앙생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은혜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은혜에 푹 잠겨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뿐이고 발견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들, 이 생수를 먼저 맛본 우리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족보에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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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낳는 일에, 영적인 새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 또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놀라운 은혜의 강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흘러가고 있는 것 발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강에 우리 자신을 풍덩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전적인 신뢰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에 압도되어져 그 은혜에 푹 잠겨 살아가는 풍성한 믿음의 삶에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